지난 토요일에 한 청년이 저를 보고서 목사님 영국 사람 다 되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뭐 왜? 그랬더니 목사님 방금 빨간불에 횡단보도 그냥 막 건너가셨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한국 같았으면 칭찬이 될 수 없는 말인데 영국에서는 이게 칭찬이죠. 영국은 신사의 나라, 질서의 나라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질서를 지키는 방식이 우리와는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파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저 샤워하고 왔는데 이게 좀 이상하네요. 이 런던 사람들은 그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더라도 좌우에 차가 안 오면 그 흐름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길을 건너죠. 오히려 반대로 좌우에 차가 분명히 안 오는데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라고 해가지고 혼자 우두커니 서서 질서를 지키게 되면 뒤따라오는 많은 인파의 흐름을 방해하기 쉽고 런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이상하게 이제 쳐다보죠. 영국 사람들의 독특한 이런 질서 문화는 버스 기다릴 때도 나타납니다. 버스 정류장에 딱 갔는데 먼저 3명, 4명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줄을 서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 기도해서 쫓아야 되나 이거. 그러니까 줄이 분명히 없었잖아요. 그냥 세네 명이 한 사람은 여기 서 있고 한 사람은 저기 앉아 있고 뭐 한 사람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버스가 오면 착착 자기들끼리 순서대로 버스를 이제 올라 탄다는 말이죠. 분명히 줄이 없었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줄이 있었던 거죠. 줄을 굳이 서 있지 않더라도 영국 사람들은 눈치껏 오자마자 순번을 확인하고 자기 차례를 분명히 이해해서 자기 순번에 맞게 이제 질서에 따라서 버스에 올라타는 거죠. 만약에 이걸 모르고 그냥 버스 왔다고 반가운 마음에 그냥 내리 확 올라가 버리면 이제 조용하면서 굉장히 따가운 영국 사람들의 이런 시선을 이제 받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신뢰가 되는 것이죠. 새치기 당해 보셨어요? 새치기 당하면 기분이 좋지 않죠. 근데 오늘 저는 성경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는 성경을 보면서 좀 기분 나빴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중풍병자 일행들이 이거 새치기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래도 되는 건가? 먼저 와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그 병이 중하다고 해도 그렇게 새치기해서 지붕에 남의 지붕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서 그렇게 가는 게 그게 괜찮은 건가? 아니 예수님은 이 도덕과 윤리를 모르시나? 이거를 칭찬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란 말인가? 이 무질서를 예수님이 조장하시는 건가? 뭐라도 한마디 좀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저 혼자인 것 같은데 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런 좀 생각 때문에 거기서 좀 방해가 돼가지고 정말 이 본문이 담고 있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좀 간절합니다. 그래서 좀 먼저 이것부터 다루고 싶은데요. 분명히 성경을 보면 맞아요. 먼저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느새 파니가 떠났네요. 중풍병자는 나중에 왔어요. 늦게 왔는데 앞서 온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지붕에 올라갔고 그리고 기와장을 뜯어냈고 침상째로 병자를 내리워서 예수님 앞으로 모셨죠. 그러니까 분명 사실 새치기 한 거죠. 오늘 우리의 어떤 문화로 바라본다면.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이 기록된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적 렌즈로 바라보면 이게 현대적 개념에 그 우리가 좀 기분 나빠할 수 있는 정도의 새치기와는 좀 다른 의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17절 성경을 보시면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17절 말씀 보면 그 지금 현장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먼저 와서 앉아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운데에 지금 누가 있었죠? 바리새인, 율법학자라고 하는 당대 사회적인 종교적인 리더들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먼저 온 사람이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줄 서서 기다렸던,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종교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먼저 왔어도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좋은 자리, 더 중요한 공간을 차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자리는 보통 사람들이 순번에 따라 차지했겠죠. 그리고 그 뒤에는 약자와 병자 이런 사람들이 변두리나 뒷자리 아니면 아예 접근도 못하게 차단되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오늘 이 갑자기 무리를 거슬러서 그 예수님 바로 앞으로 직행했던 이 행동은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새치기 개념에 따라서 먼저 온 사람들의 시간을 훔친 어떤 새치기 행위라기보다는 당대의 지위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당연하게 가장 앞자리를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당시의 어떤 사회적 통념을 정면으로 충돌을 일으켰던 그런 좀 무모하면서 위험천만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용감하다고 할 수 있는 행동으로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좀 뭐 그것이 새치기다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단순히 누가 먼저 왔느냐 하는 그 순서를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 누가 먼저 왔느냐가 예수님께도 중요했다면 모태신앙인들 중에서도 가장 나이 많은 분이 오늘 가장 예수님께는 중요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인 당대의 어떤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힘과 영향력을 많이 가진 사람만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이 거기에 우선순위를 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믿음이었어요. 오늘 본문 20절이 그래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본문에는 예수님을 둘러싼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첫 번째는 율법 교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먼저 와 있었던 그 무리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일행, 중풍병자 일행이겠죠. 첫 번째 부류인 종교 지도자들은 모임의 상석에, 누가 봐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북새통을 이루는 자리에서도 앉아있을 정도로 공간을 점유하면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 온 목적은 예수님께 고침받거나 문제를 해결받거나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 감시하러 온 거였죠. 이들은 사실은 공식적인 종교 기관에서 파견받은 종교 조사단이었어요.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지금 보낸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에 온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을 뭐 기대하거나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겸손하게 뭐 한 수 배워보려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서 평가하고 예수님이 율법에 어긋나는지 감시하려고 온 거였어요. 예수님이 치유를 그렇게 일으키신다고 하는데 그 정말 그거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신학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한 심판자로서 지금 예수님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무리들이죠.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보기 위해 온 건 맞겠죠.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도 왔어요. 병고침을, 그리고 자기 문제를 정말 해결받기 위해 온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들을 다 그렇게 뭐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간절함, 어떤 주님 앞에 마음에 어떤 반드시 해결받아야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또 호기심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오늘의 중풍병자 무리들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리스크를 테이킹하면서 나간 사람은 정작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관망하는 그냥 구경꾼의 자리에서 혹시 어쩌면 나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중풍병자 일행입니다. 이들을 보면 정말 내일은 없다라는 그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일은 없어요, 이들에게. 지금이 아니면 안 돼요. 그 긴박함과 간절함으로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장애물을 만났어요. 하지만 그 장애물 앞에서 고개 숙이고 그냥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냥 그것을 뚫고 어떻게든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이들에게 있었어요. 자신들의 안전, 체면,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런 거 다 내던지고 예수님께로 가야지만 되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이들은 끝까지 침상을 메고 포기하지 않고 장애물을 뚫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태도를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보면, 상황을 보면 여러 많은 장애물들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래도 주님이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주님 제가 되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성경인 누가복음 그 뒷부분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그 거지였고 눈먼 소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구걸하고 있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 소문 한 자락 듣고 이 거지가 그 구걸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을 볼 수 없으니 더듬었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이에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마찬가지로 장애에 부딪혀요.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향해서 말합니다. 아니 꾸짖었어요. 조용히 하라고. 여기서 그가 가만히 잠잠합니까? 아니요. 그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멈추지 않고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18장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만이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예수님이 아니라면 지금이 아니라면 안 된다라는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지금이라도 된다는 그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42절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과 태도로 주님 앞에 나오셨나요? 종교 지도자들 같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기준과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혹시 한번 들어보려는 그런 태도로 나와 계시진 않은가요? 무리들처럼 그저 호기심 때문에 혹은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그냥 언젠가는 내 차례가 되겠지, 내 때가 오겠지 하며 그냥 그저 방관하는 그런 태도. 그러니까 오늘이 굳이 아니어도 괜찮고 뭐 오늘이면 더 좋고 하는 그냥 그저 그런 마음. 꼭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어도 괜찮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면 더 좋고 하는 그런 그냥 그런 마음으로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맹숭맹숭한 태도로 혹시 나온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중풍병자에게 바디메오에게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돌아서지 않고 오히려 장애물 만났을수록 더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짖고 찾는 바로 성경이 오늘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안에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놀라운 구원을 간증했던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인 사람들 뿐이었어요. 주님은 지금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기대하셔서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냥 믿음을 가지면 다 되면 좋은데 믿음을 가지면 항상 장애물을 만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성경 말씀 18절, 19절입니다. 바로 첫 번째 장애물을 만나요. 무리들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무리 때문에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무리는 먼저 시간적 순서로 먼저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저 예배당이라서 은혜를 받습니다. 파리가 집이었으면 그냥 바로 잡았을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먼저 예수님께 나아왔던 그 사람들, 사실 그 사람들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필요했던, 누구보다 지금 당장 치유의 기적이 필요했던 그 중풍병자가 그 무리들 앞에 가로막혀가지고 예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칫했으면 그냥 돌아갈 뻔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 사랑반이라고 하는 이제 새가족반을 저기서 하고 있고, 오늘 너무 반갑게도 새가족반에서 만난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도 오셨는데, 새가족반 하면서 제가 놀라는 점 한 가지는 교회를 오랜 시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친구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있어요. 그들이 교회를 떠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사람들 때문에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그 교인들의, 성도들의 위선적인 모습, 또 교회 사람이라면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심지어는 그 교회 중직을 맡으신 분들을 교회 바깥에서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해도 그냥 쌩, 나를 정말 못 본 건지 아니면 나를 무시한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쌩한 반응들,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실망감을 느끼는 것이 켜켜이 쌓이고, 또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예의나 도덕, 그 이하의 어떤 언행과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에게 실망감을 느껴가지고 괜히 내가 남을 자꾸 미워하느니 그냥 나 혼자 상처받느니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게 낫겠다, 내가 그냥 안 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교회를 떠난 케이스가 많다는 것이죠. 혹시 제가 횡단보도 신호 안 지킨 거를 막 자랑처럼 얘기해서 혹시 좀 마음에 이게 상처가 되신 분들 있으면 그런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끝나고 저랑 같이 다시 만나서 얘기를 좀 하세요. 그죠? 뭐 이게 사실 뭐 컨텍스트가 다르잖아요. 한국 같으면 제가 막 신호 어겼는데 막 칭찬받았다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저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교회 리서치 기관인 그 바나 연구소에 따르면 실제로 교회 내에서 경험하는 그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성도들의 위선, 성도들의 과도한 그 새신자에 대한 어떤 기대와 그런 뭐 요구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약 64%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렵게 지금 교회라는 담장을 넘어 들어왔는데 그 넘어 들어온 아이들이 다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힘들게 해서 그렇게 아니고 그 먼저 왔던 그 예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보이는 어떤 좀 너무 부족함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먼저 믿은 사람들에는요 부모님도 포함돼요. 부모님이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너무나 다른 그 괴리감을 보는 자녀들이 청소년이 되면 이제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힘들어하다가 그냥 교회를 떠나는 일이 안타깝지만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교회 안에서 나보다 먼저 믿은 앞서온 그런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 부모 세대들 혹은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보인 성숙하지 않은 언행 때문에, 삶과 신앙이 일치되지 않은 것 때문에, 미성숙한 그런 모습 때문에 마음의 상처나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죄송해요. 네, 파리는 진짜 용서하고 싶지 않네요. 아니 진짜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저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 무리들 때문에, 사람이라는 그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던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멈추거나 거기서 돌아서지는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리들이 아무리 가로막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지는 마세요. 독일의 속담 중에 목욕물과 함께 어린아이를 버리지 마세요라는 말이 있어요. Don't throw the baby out with the bath water. 발음도 괜찮았어요? 너무 오버했나? 그게 뭐냐면 목욕물이 있어요. 그 더러운 떼꾸정물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쓸데없는 것을 버리려다가 정말 그 가운데 있는 소중한 그 아기까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다 성숙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더러워진 목욕물처럼 교회 안과 밖에는 이 입에 필터가 안 달린 사람도 많고요. 무례한 사람도 있고요. 정말 상식이 없는 것 같은 사람도 있어서 정말 힘들 수 있어요. 저도 거기에 힘들어 보니까 아니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건 제가 다 봐줄 수 있겠는데 이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가로막혀서 너무나 소중한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까지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돌아서지는 마시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 무리를 그냥 뛰어넘어버리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무리나 어떤 사람 어떤 관계 때문에 주님 앞에서 멈추고 돌아서는 어리석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들 앞에 가로막히더라도요 돌아서지는 말아주세요. 그럴수록 여러분 좀 영적 오기를 가지고 부딪혀보시고 넘어가려고 여러분 더 큰 믿음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20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재밌는 것은요. 다른 어떤 사복음서보다 누가복음에는 병명이 굉장히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당연하죠. 의사니까. 중풍병은 신경이 완전히 손상이 돼가지고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는 결코 절대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가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그의 침상을 걸머지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그 사람들이 아무리 수군대고 뭐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서 끌고서 예수님께로 갔던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붕에 오르고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도 기와를 벗겨내고 생각해보세요. 말씀 듣고 있는데 위에서 투둑투둑 하면서 흙먼지가 떨어져요. 보니까 누가 이게 웃었겠어요? 그걸 보면은 막 얼마나 화가 나고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어이 그들은 예수님 앞에 친구를 내려놓았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너희 믿음이라고 표현하셨다고 해요. 침상째 친구를 메고 왔던 이 사람들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낫게 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아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친구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아라 하시는 주님이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요청인 줄 믿습니다. 무리 앞에서 포기하고 돌아선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리를 넘어갔다고 해서 이들 앞에 곧바로 기적처럼 문이 막 열린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물리적으로는 길이 없어요. 여전히 장애물에 문이 막혀 있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또 거기서 포기하지는 또 않았어요. 사람이라는 장애물은 넘어섰지만 여전히 물리적인 상황적인 장애물은 그들 앞에 있었어요. 그래도 그냥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물러섬이 없는 태도를 믿음이라고 하시면서 이들의 눈을 들어서 지붕을 바라보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부모님의 구원, 자녀와 친구와 동료의 신앙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그때 이 말씀 기억하며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 데려가는 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하셨고 그 믿음 가운데 중풍병자는 치유받고 죄 용서 받았습니다. 포기하지 말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반대는 세상은 계속 우리를 포기하라고 합니다. 끝없이 끝없는 장애물로 우리 앞길을 막을 거예요. 정말 이것보다 더 좋은 이 실제가 없네. 계속 방해하는 이게 제가 데려온 거 아니죠? 네. 기도하고 있는데도 그렇잖아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오래됐는데도 눈앞에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보면 이거 기도 안 될 것 같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도 상황이 전혀 움직이지 꿈쩍하지 않은 것 같으면 그냥 돌아서 털까 하는 유혹이 계속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때 오늘의 말씀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반드시 주님은 그 기도에 믿음으로 심은 것에는 믿음으로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걸 믿기 때문에 이 밤에 다 온 것 아닙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시간상 다 좀 다루지는 못했지만 원래 이 본문은 좀 단순히 그냥 병고침 받은 거 이야기하려고 지금 누가가 이 기록한 건 아니에요. 사실 되게 중요한 핵심은 죄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쓴 겁니다. 이것을 두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하고 이제 충돌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자리에 그 힘 있는 권세 있는 파워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거기에 왜 와 있는지 예수님은 모르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속셈을 다 알고 있었다고요. 지금 덫을로 와서 예수님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예수님을 책잡아서 이제는 괴롭히거나 핍박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고소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속셈을 예수님 모르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진 그 덫을 자기 안전을 위해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다 아셨지만 그걸 모르셔서가 아니고 정말 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용서만이 살 길임을 누군가는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그 덫에 스스로 찔리시고 상처 입으실 각오하시고서도 그들 앞에 정면으로 그 덫에 예수님이 걸려 드신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장애와 반대에 부딪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뚫고 지붕을 뚫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계속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장애물을 넘기 이전에 그 이면에 이미 장애물이 뭐예요? 그 덫을 이미 스스로 아시면서도 피하지 않고 그 덫에 걸리시면서 상처 입을 것 아시면서도 우리에게로 먼저 이렇게 찾아와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붕을 뚫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뚫은 지붕 아래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버스 줄 서듯이 먼저 온 사람부터 만나주겠다고 우리를 그 줄 뒤로 밀어보내지 않으십니다. 사회적 기준이 정한 그 룰에 따라서 힘과 지위, 영향력을 가진 사람부터 만나주겠다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주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주님 만나주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각자가 직면한 장애물들을 넘어설 힘과 용기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한 사람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던 정말 주님 막막해요 하던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그 지붕을 보게 하시고 지붕에 뚫려진 예수님께로 직행하는 그 문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토요전도 할 때 기도할 때 두고 보자. 그죠? 주님. 제가 지난 2주 동안 토요일에 전도할 때 싱가포르에서 이제 런던으로 계절학기 수업을 들으러 온 한 형제와 전도를 좀 같이 하게 되었어요. 이제 2주 동안 짜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말해요. 싱가포르는 목사님, 싱가포르는 거리 전도가 불법입니다. 근데 런던에서는 매주 시내 전도를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싶어서 참여했습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2주를 꼬박 참여하고 그 마지막 날 전도 마치고 바로 비행기 타고 싱가포르로 돌아갔어요. 이제 그 친구와 이제 짝이 됐어요. 그래서 첫 주에 제가 그 친구에게 신의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렇게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형제와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형제에게 제가 좀 힘 주어서 말했어요. 형제님, 사람들이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든 뭐 거절하는 거 다 마음 쓸 필요 없어요. 아마 저한테 또 그런 얘기 토요일 날 들은 분 계시죠?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더 축복하고 더 주님의 복을 빌어주면 돼요. 라고 제가 그렇게 또 친구에게 말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주님이 제 고백을 정말 감동적으로 들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그렇게 평소와 달리 거절과 반대를 정말 많이 당했어요. 너 한번 정말 너 그런 거 해보라는 것 같았어요. 한 영국 형제를 피카디리 서커스 분수대 앞에서 만났는데 이 형제 안에 이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미움과 그 원망의 그 시커먼 마음이 어찌나 정말 담담한데 얼마나 뾰족하게 저를 찌르는지 그걸 그냥 다 들어드리는데 아니 그냥 전도 안 받으실 거면 그냥 먼저 가시면 되는데 그냥 오히려 저한테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공격이라기보다 그분은 그냥 하소연한 거죠. 근데 그걸 제가 다 듣는데 제 정말 영혼이 완전 너덜너덜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고 그 시간에 전도 끝났어요. 12시 20분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에서 온 친구를 다시 만났을 때 그 친구는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제 얼굴은 까맣게 흘러내리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주가 되었어요. 아침에 전도를 나가는데 덜컥 갑자기 그 지난주에 제가 집중 폭격 맞듯이 그렇게 막 거절당하고 막 그 막 쓴 모든 이야기들을 막 들었던 그 막 기억들이 나면서 마음이 좀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오늘 그 수요예배 본문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짐했어요. 그렇지. 무리를 넘어서는 그 믿음을 내가 쓰자. 지붕을 뚫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자 하면서 그냥 기차에 그냥 몸을 싣고 전도하는 자리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친구와 다시 이제 싱가포르에서 온 형제와 짝이 돼서 전도를 하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 오늘 저 이거 마치고 바로 싱가포르 갑니다 하면서 근데 목사님 진짜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자기가 지난 주일에 저랑 같이 전도하고 나서 이제 주일날 다른 약속 때문에 우리 교회를 못 나왔대요. 그래서 그냥 다른 영국 교회를 갔대요. 근데 영국 교회 갔는데 그날 설교가 무슨 설교였냐면 우리 토요일날 같이 전도했던 그 존 하퍼 스토리를 설교했다는 거예요. 놀라실 줄 알았는데 전도지 나눠드려야 되겠네요 가실 때.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와 형제 하나님이 형제님 싱가포르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2주 동안 그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나 보다. 컨펌해 주셨네. 라고 말하는데 제가 말했는데도 이게 너무 명언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감동을 받았어요. 참 감동을 받고 있는데 이제 저 안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이제 짝이 돼서 전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또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막 열린 마음으로 막 복음에 반응을 하고 막 그 영접 기도를 하고 막 그러는지 참 저에게 그날은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어떤 장애물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구나. 지난주는 내가 조금 그런 장애에 부딪혔지만 오늘은 그게 또 없는구나.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그 자리에 늘 계시는데 문제는 그냥 나인 거예요. 그 장애물 앞에 그냥 삐지고 장애물 앞에 그냥 낙심하고 한숨 짓고 장애물 앞에 하나님 없나 봐 하고 그냥 죄송하지만 저 혼자 쇼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셨는데. 그 제가 다시 한번 저의 이 미련한 모습 가운데 그냥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와 정말 은혜의 자리에는 그냥 몸을 그냥 갖다 놓는 게 진짜 맞군요. 이거 다시 확인했어요.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 여러분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불교는 혼자 하는 거고 기독교는 같이 하는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불교는 진리를 찾아서 혼자 애쓰고 용쓰고 힘쓰는 고독한 구도의 길을 가는 종교래요. 이게 지금 통역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반면 기독교는 우리 성경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탁월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나요? 그냥 확실한 것은 여러분 혼자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넘게 하시고 그 앞에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 정말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이 진리예요.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다 준비가 돼 있으세요. 성령님은 지금도 도와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냥 그 장애물 앞에 한숨 짓고 난 안 되나 봐 하고 돌아가는 건 사탄이 기뻐하고 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 한 번도 어긴 적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장애물 뛰어넘고 그리고 지붕 뜯어내는 승리의 주인공이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마지막 이 다윗의 고백으로 이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시편 18편 29편. 참 많은 전쟁 가운데 때로는 많이 두려워도 했지만 그 전투의 현장에서 다윗이 이 고백을 했더라고요.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신 분들 이 시간에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